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천한 우리 죄인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가장 큰 평화와 능력과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된 우리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우리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보혈의 충만하심을, 임재하심을 또 제게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드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근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그저께와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배의 병력을 이끌고 승리를 확신하며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아람의 벳하닷 왕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인해 아합에게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고 1차 전투에서 패하고 물러갑니다. 참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이런 엄청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얼핏 보아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워낙 신실한 왕이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합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아합 왕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증거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받을 자격이 없는 뜻하지 않은 축복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잘 받아요. 그렇지만 뜻하지 않은 축복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잘 못 받아요. 그냥 제가 잘나서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더한 축복이 올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히 이 축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아합 왕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심하다 참패를 당한 아람 왕 벳하닷은 이를 갈며 참모들과 함께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이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 아람 왕 벳하닷의 그 총참모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 23절 참모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냐. 전쟁터를 평지에서 택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합동 작전참모회의 결론이에요. 아, 우리가 신을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똑똑하다는 그 아람왕의 군사참모들의 회의 결과가 그토록 한심하게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거 회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바보들끼리 모여서 회의해봤자 덤앤더머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똑똑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는 회의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26절 그래서 이제 2차 전쟁이 또 시작이 되죠. 시작.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마침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아람의 대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2차 침공을 단행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참모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벡 평야에서 붙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신이 강한 아벡 평야전이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그들은 특히 전차대가 강하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객관적인 전력은 이스라엘 쪽이 절대 열세였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평야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이 병력의 숫자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에서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이 당치 않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아, 그놈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평야의 신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그들이 강하다는 평야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노리고 공략하려는 악한 사람들의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을 다 반격하려고 이렇게 예방장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양군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하루에 아람군 10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계속됐던 한국전쟁에서 국군 전사자가 약 25만 명 정도입니다. 3년 내내, 근데 그 당시 막 중화기 폭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죽은 국군 전사자가 25만 명인데 요즘같이 폭격기도 없고 중화기도 없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전사했다. 근데 10만 명 정도가 아니죠. 도주하다가 무너지는 성에 깔려 죽은 아람군이 또 2만 7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만이 전멸한 거예요, 하루에. 이것은 뭐 엄청난 전과입니다. 아람은 그때 핵심 병력이 대부분이 그때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거의 우리나라 살수대첩 비슷한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었는데 이 감당치 못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바보 같은 아합이 이 승리를 어떻게 까먹는지를 좀 보십시오. 이제 아람 군은 이제 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됐어요. 나라가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군대가 전멸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거기까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 벤하닷의 참모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너무나 비굴한 모습으로 아합 왕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전쟁에 패했을 때 패자들이 승자의 최대한의 그 용서를 구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얻고자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가지고 아합 왕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살아남아가지고 훗날 복수를 기약하기 위해서 연극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 뜻하지 않은 승리에 한껏 교만해진 아합 왕이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아 왕의 종 벤하닷 그러면서 막 아합의 비유를 맞추면서 막 아부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벤하닷 살아있어? 나의 형제지?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 하나가 털끝 같은 빌미를 줍니다. 아니 무슨 형제가 이런 형제가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난 몇 년 동안에 벤하닷은 끊임없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서 아합 왕에게 잊지 못할 모욕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악한 자입니다. 아마 벤하닷이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아합을 완전히 땅에 끌려서 노예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모욕을 까맣게 잊었어요. 엄청난 아람 대군을 두 번이나 물리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비굴한 태도로 애원하니까 아합이 우쭐해졌어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도취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도 이 사람은 탈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무너지는 까닭은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갖고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갖고 가니까 그 승리가 이 사람을 죽입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담이 벤하닷을 형제라고 불러주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의 신하들이 얼른 그 말을 딱 받아 만변하기 전에 대답하면서 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딱 이렇게 이제 팔짱을 낀 거죠. 이에 우쭐해진 아합은 마치 통이 큰 영웅인 것처럼 호기를 부리면서 벤하다 데려와. 그리고 벤하다시 오니까 왕이 타는 병거에 딱 태워주면서 아주 뭐 형제의 예우를 해줍니다. 아, 저 정말 속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벤하다시 기회를 놓칠세라. 아, 막 그냥 이 아합의 그냥 비유를 부추기는 허영심을 부추기는 제안을 합니다. 34절 시작.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은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벤하닷의 제안을 보면 마치 큰 양보한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간 성읍들을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돌려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 일이에요. 아니 자기 나라 본국까지 다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말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승자로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다가 아합 왕의 이름을 딴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테란로처럼 아합로 이렇게 하고 길을 딱 만들어 주겠다. 아, 그러니까 뭐 이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게다가 이 아합은 여기서 이 아람과 이 동맹을 맺으면 더 큰 강대국 아수르와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동맹을 맺고 침략의 괴수인 벤 하닷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까? 이렇게 풀려난 벤 하닷은 3년을 와신 상담하면서 칼을 갑니다. 엄청나게 군세를 재정비한 다음에 대군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아합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벤하닷을 지금 죽이라고 이 사람 속에 붙여줬는데 벤하닷은 결코 놓아줘서는 안 될 적장이었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합 실력으로는 결코 당해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두 번이나 전쟁으로 꺾어서 아합 손에다 갖다 준 사람인데 멸망시키라고 준 사람을 풀어줘 버렸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산을 작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더 큰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목적이 있는데 이 축복이 우리가 교만하면 그냥 싹 사그라져버려요. 천금 같은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합에게 도저히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 같은 승리에 담긴 뜻을 전혀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던 벤하닷을 깨끗이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단단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아합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며 깨끗한 나라를 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아합은 이걸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얻고 나서 하나님 은혜 생각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동하면 그 축복이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훗날에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은혜를 받고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나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35절에 보면은 부터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동료에게 전합니다. 나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치지 못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는 눈을 가리고 이제 변장해서 왕이 지나갈 때에 한 사건을 판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로 한 명을 맡으면서 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생명을 대신 내놓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놓겠느냐 약속을 했는데 그 포로를 잃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되냐. 그 아합왕이 들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케이스 아니거든요. 그럼 포로를 잃은 자가 약속대로 죽어야겠네? 죗값을 치러야겠네? 근데 그게 자기 얘기인 줄 몰랐어요. 선지자가 눈 가리운 것을 딱 벗고 나서 아합왕이 깜짝 놀랐어. 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벤하닷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그에게 맡기신 포로였는데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그를 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벤하닷의 목숨값을 너에게 받겠다.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3년 후에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이 이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듣고 근심하여 답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분노했다는 말도 이 원어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고 분노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뼈를 깎는 회개를 즉시 했는데 그래서 살아났는데 아합은 그저 근심하고 화낼 뿐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아합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될 때 근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회개해야지 살아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합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저는 회개해야 될 때 바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기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벤하닷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의 교만으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